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한 양국 군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국회에서 미한 동맹 관계를 기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앞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오늘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미한 해군함정 40여 척이 투입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정례 훈련이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시리아의 방공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시리아군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한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에 공격을 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시리아 방공미사일 기지에 폭격을 가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를 겨냥한 건 2011년 내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비행기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정례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을 당한 비행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300명이 숨졌다고 소말리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인 호단 지역에서는 이날 트럭을 이용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후 메디나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모가디슈 시 긴급구호 관계자는 실종된 사람이 여럿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07년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의 저항 활동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샤바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가디슈 등 소말리아 여러 지역을 장악했으나 2011년 아프리카 연합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어제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보수 성향의 제바스티안 크루츠 국민당 대표가 오스트리아 사상 최연소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개표를 거의 마친 현재 외교장관인 제바스티안 크루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31.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의 자유당은 27.4%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6.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해 원내 최대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올해 31살인 크루츠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에 반대하는 정서가 커지면서 엄격한 난민 관련 법률을 선호하는 우파 세력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박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전복된 선박에 적어도 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확인된 사망자는 5명 중 4명은 어린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21명이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순간의 방심은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운행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 손전화기 사용이 필수가 돼버린 요즘에는 이 운전 중 손전화기 사용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운행과 또 손전화기 보급이 크게 증가한 북한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뉴스의 중심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앞으로 운전 중 손전화기를 사용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과실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운전 중에 손전화기를 들고만 있어도 약 $300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운전 중 손전화기 사용이 적발되면 바로 구속 수감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0월 1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이랬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8도, 신의주 역시 5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21도, 함흥 8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5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nd so it goes. 그렇게 지나가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is is why my eyes are closed. It's just as well for all I've seen. And so it goes, and so it goes. And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So I would choose to be with you. That's if the choice were mine to make. But you can make decisions too. And you can have this heart to break. And so it goes, and so it goes, and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치풍조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미디어 관광기업인 완다그룹의 골프장을 폐쇄시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로힝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미얀마의 차관을 중단했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이번 주에 개막되죠.
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대선격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오는 수요일 막을 올립니다. 7사람의 상무위원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서 이 당 최고 지도부는 곧 국가 권력 핵심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5년이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 7중전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안은 베이징 행사장 주변의 경계 수위를 크게 높인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당대회는 이전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고요?
네. 이 당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현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 지역 직능별 대표들은 이 베이징 시내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이 다양한 이 서비스, 이 봉사를 제공받았는데요. 올해 당대회에 참가하는 2,287명 대표들 가운데 일부가 이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혜택들이 사라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대회 참가자들에게 그동안 제공되던 혜택은 어떤 것들이었고 또 어떤 것들을 없앴나요?
예, 대표들이 묵는 호텔방에 제공되던 이 과일이라든가 또 무료 이발 봉사도 이번 당대회에서는 없어졌고요. 또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이 집에서 먹는 밥 정도로 간소해졌다고 이 봉황TV가 관영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당대회 참가자들의 처우를 간소화한 것, 그 배경은 뭘까요?
당 중앙의 사치풍조 근절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중국 어권 매체들과 주요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5년의 특색이었던 이 반부패 운동을 이런 변화와 연결지었는데요. 특히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이 사치풍조의 대명사처럼 지적되던 이 골프장들을 이 지방당국이 줄줄이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그 미국에도 잘 알려진 대기업이 운영하던 골프장 부장이라고요?
네. 이 길림성 푸승현 당국이 지난 1일자로 다리엔 완다 그룹 소유 골프장 두 곳의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반부정부패 운동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이 완다는 300억 달러 자산으로 중국 최고 부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기업인데요. 이 미국에서도 AMC라는 대형 극장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형 영화사와 텔레비전 제작회사를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반부정부패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당대회에서 결정할 내용들을 한번 전망해볼까요?
네. 이 18차 체제를 마무리하는 칠중전회가 지난 토요일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의제의 윤곽을 잡아서 19차 당대회로 넘겼습니다. 이 안건은 이 당내 안건과 국내 정치 또 대외 정책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당내 안건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이 당장을 고치는 안을 확정했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예,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이 당장을 어떻게 고치기로 한 겁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치국 이정 이론이 칠중전회에서 마련한 당장 개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 주석의 이름까지 당장에 명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 당장에는 지도 이념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이 명기되어 있고요. 이 장쩌민 전 주석이 주창한 3개 대표론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등은 이 주창자 이름 없이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당장에 새로 포함될 지도 이념이 치국 이정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 시진핑 사상 내지는 시진핑 이론으로 삽입될 경우 이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 이 집권 중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중국 언론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국내 정치 부문에서는 누가 과연 상무위원이 되느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의제죠.
네, 7명으로 구성되는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채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현직 상무위원 모두가 67세면 새 직책을 맡을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칠상팔하 연령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모두가 교체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왕치산 기율위원회 서기가 이 연령 제한에 예외로 인정받아서 유임될 것이라는 설이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예. 자, 이 대외 정책은 어떤 내용을 이 19차 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까요?
예, 중국 공산당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의 대외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자평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남중국해 관련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에 보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유엔 국제해양법 조항에서 입장 설명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은행이 미얀마에 주는 차관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세계은행이 미얀마 개발 목적으로 제공하는 돈, 이 차관 2억 달러 제공을 중단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 측은 관련 성명에서 최근 개발 차관 관련 상황을 점검한 뒤에 더 이상 집행하려면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 차관 집행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이 관련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 정부군 공격을 피해서 최근에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웃나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이후에만 5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정세 불안을 이번에 세계은행이 지적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미얀마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단행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로힝 비빙냐 난민 사태를 해결하면 돈을 다시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면서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인도주의적 대응을 차관 집행 재개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자 로힝야 사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예, 미얀마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정부군과 충돌 와중에 피신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유엔은 관련 사태를 인종청소라고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도착한 난민들을 해당 국가가 받아줄 형편이 또 안 돼서 급조된 난민촌에 머무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식량 부족과 야생동물들의 습격 등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은 이를 인종 청소로 규정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소수 인종 집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행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얀마군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를 요구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얼마 전에 미얀마군에 의한 대량 학살 위험을 지적하면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얀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은 지난달 20일 관련 텔레비전 연설에서 우리 미얀마 정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적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이 로힝야 난민 사태에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난민들의 귀국에 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치자문역이 야권 지도자 시절에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요. 수치자문역이 과거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영국의 옥스퍼드 시의회는 지난 1997년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해서 부여했던 명예 시민 자격을 철회한다고 이달 초에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기오염, 이 스모그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겨울 난방철 시작을 앞두고 고강도 스모그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동북부 31개 도시가 올겨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축소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지난 8월에 내놨던 방안에는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지역과 산둥성, 산시성을 비롯한 28개 도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적어도 1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최근에 3개 도시가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지 좀 더 살펴볼까요?
예, 동북부의 산둥성 리니시의 경우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이 지역 내 철광과 니켈, 철 망간 등의 생산 공장 등이 폐쇄됩니다. 또 동부 장시성 쉬저우 환경당국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철, 시멘트, 벽돌, 유리 공장 등의 생산 활동을 최소한 30%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고요. 북부 산시성의 린펀시도 역내 제철소들에게 가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 산시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1의 석탄 생산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산시성은 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스모그의 주성분인 이산화 황의 농도를 40% 줄이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특히 산시성 림펀시의 경우 지난 1월 이산화 황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의 무려 21배나 더 높아서 환경부의 당국자가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공식 목표는 아직도 1세제곱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은 이 수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스모그 대책은 사실 그동안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 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다시 스모그가 급증하면서 여러 차례 대기오염 경보가 발동돼서 국민들이 우려를 샀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올겨울 스모그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공장이 폐쇄된다면 뭐 경제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억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공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의료보험 체제 아래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것을 두고 민주공화 두 당이 지난 주말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휩쓴 산불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비만이라는 질병통제국의 새로운 보고서 내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처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앤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조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체계에 불을 질렀다면서 대통령이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그럼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상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같은 날 CBS 방송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현행 오바마 케어보다 유연한 조항이 담긴 합의를 민주당과 만들어낼 것을 권유했다고 그레이엄 위원이 전했습니다.
예, 이 알렉산더 의원은 지금 민주당 쪽과 협력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패티 머리 의원과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연방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고 머리 위원은 민주당 간사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있는 두 의원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하원 내 공화당 보수파들은 이 보험회사에 주는 보조금을 꼭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 보험회사에 주는 보조금 문제가 이 논란의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보험회사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서 받아야 할 보험료나 병원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보험료하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저소득층이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겁니다.
예. 자, 이 보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70억 달러 규모였고 내년에는 9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액수가 오는 10년 동안 약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당히 큰 돈이죠.
예.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방송 회견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게 하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이 현행 오바마 케어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보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더 이상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이 그레이엄 의원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당의 빌 캐시디 의원과 함께 만들었던 법안인데 이 법안의 핵심이 건강보험 업무를 주 정부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충분한 찬성표를 모으지 못해서 표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됐습니다. 한편 빌 캐시디 위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오바마 케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려는 백악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 공화당 의원이나 또 주지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은 지난 주말 미국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보조금이 보험회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 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라면서 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처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이 수전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 공화당 상원이 추진하던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은 이번 주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처로 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고 건강보험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건강보험법을 두고 남은 회기에 민주공화 양당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될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몇몇 현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 지금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 그러니까 2017-2018년 예산이 합의가 안 돼서 이 12월 초까지 임시 결의안, 그러니까 임시 예산으로 지금 연방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민법, 특히 이제 다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나 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법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만일 진전이 없으면 이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불사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건데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어제 ABC 방송에 나와서 정부 폐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연방 폐쇄, 정부 폐쇄 여부가 민주당이 아닌 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 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회동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산불이 계속 이어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의 기세가 조금 꺾이면서 진화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진화율이 50%에서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도 소방대원 약 만 명이 헬기하고 화재 진압 항공기의 도움을 받아서 화재 진압 작업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예. 자,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주말 새 사망자 수가 좀 늘었는데요. 사망자가 적어도 40명이고요. 실종된 사람들 여전히 수백 명에 달합니다. 또 집과 상가 등 건물 5,700여 채가 파괴됐고요. 주민 약 10만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예. 자, 실종자가 수백 명이라면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 현지 당국자들이 지금 이 불에 탄 집 잔해를 뒤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면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신이 불에 타서 그런 경우인데요. 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이빨, 치아나 이 신체에 있는 특징 등을 이용해서 이 시신 하나하나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재로 변을 당한 사람들을 두고 왜 조금 더 빨리 대피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많던데요.
예, 그런 의문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이 움직이는 것이 느리기 때문에 이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도 신속하게 피하지 못한 탓에 이 고령자 가운데 희생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아니더라도요, 워낙 산불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피하다가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희생자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속속 알려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기사가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산불이 집으로 다가오니까 일가족이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대피했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불이 차를 덮치면서 이 와중에서 14살 먹은 소년이 목숨을 잃고요. 다른 가족들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어떤 노부부는 이 불이 집을 덮치자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6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돼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좀 비라도 좀 내린다면 산불이 진정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비 소식은 없습니까?
다행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건조하겠지만 오늘 19일경 목요일쯤 되면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에서도 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비만율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가 13일에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비만율 역시 18.5%로 꽤 높게 나왔는데요. 직전 통계인 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조금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라고 CDC가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살이 좀 쪘다고 해서 다 비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비만을 측정하는 이 체질량 지수라고 있습니다. BMI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이렇게 구분하는데 비만의 경우에는 이 BMI 주시가 지수가 30을 넘을 때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초에는 이 미국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었는데요. 이후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2000년에는 비만율이 약 30%에 달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비만율이 더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층의 비만율을 전문가들이 우려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 비만율이 17% 상승했는데 특히 2살에서 5살 사이 소아 비만율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연령대에서는 비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12살에서 19살 사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만율이 21%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살에서 11살 사이가 18%로 조금 늘었고요. 2살에서 5살 사이 비만율은 9%에서 14%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어린이 비만 문제, 그동안 미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몇 년간 이 연방정부는 물론이고요. 주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여사가 레스 무브, 움직이자라는 이름의 어린이 비만 퇴치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인은 어떻습니까? 나이나 뭐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었나요?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성인 비만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이대 남성은 41%, 그리고 여성은 45%가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을 보면요, 흑인과 중남미 계가 특히 높았는데요. 특히 여성 비만율이 높아서요, 흑인과 중남미계 여성 절반 이상이 비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난 몇 년간 이 비만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은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쓴 CDC의 크레그 헤일스 박사는 약간 증가세가 나타난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경향인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인 단체를 위해 일했던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던 타밈 알말리키 씨와 동생 알리 알말리키 씨. 이들 남매가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된 데는 이라크의 미래라고 불렸던 남동생 하이더 씨의 죽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더 씨는 지역의 민간단체, NGO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할 정도로 인정받던 수재였는데요. 스위스 유학을 준비하던 중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삼촌 두 분은 사담 후세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요. 대를 이어서 사촌들과 우리 동생까지 희생됐으니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이 따랐어요.
2007년 요르단을 거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알말리키 남매. 자유의 땅 미국에서의 지난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미국에 오기 전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NGO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고 영어도 능통했던 누나 타밈 씨는 미국에서의 첫 출발이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We came during the crisis, the economic crisis of 2008.
우리 남매가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국제 난민 구호 기구를 통해서 미국에 왔는데 마침 IRC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NGO에서 일했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IRC가 저를 채용한 거예요.
하지만 동생 알리 씨는 누나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to live in the US is to find a job. At that time,
저는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라크에 있을 때 NGO에서 일하긴 했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문대학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비였습니다.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옷가게와 백화점에서 일했죠. 배달일도 했고요. 다른 난민이나 이민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알리 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직업을 갖게 된 누나 타밈 씨가 좀 부럽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타밈 씨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So my problem was not the job. My problem was how I was paid very well. Like I had several positions.
직업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NGO에서 연봉을 더 많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미국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려고 보니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긴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줄이는 대신 대학을 선택했죠. 사실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제로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결국 시간제가 가능한 자연과학을 선택했고요. 올해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 NGO 직장을 그만둔 타밈 씨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통역사였습니다. 컴퓨터와 카메라, 그리고 작은 조명까지 갖추어져 있는 타밈 씨의 방은 타밈 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Language Line Solutions. This is Tamim. ID number.
약속된 시간이 되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타밈 씨는 컴퓨터를 통해 화상 통역을 진행합니다.
Yes, ma'am. The interpreter is ready. You can proceed. I can introduce myself. مرحباً. أنا المترجمة. سأساعدكم بالترجمة.
My current job, I work as court interpreter L5. It is the highest level.
제 현재 직업은 통역사인데요. Language Line Solution이라는 회사에 아랍어 통역사로 소속돼서 일하고 있어요. 이 직장은 시간이 자유롭고 또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덕분에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죠. 우리 회사는 모든 종류의 통역을 제공하는데 저는 법원 통역을 맡고 있어요. 주로 의뢰인을 위해서 컴퓨터 화상으로 통역해주고요. 가끔 전화로 판사의 말을 통역하기도 해요. 법적 용어가 처음에 생소해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통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Thank you for choosing our service. Have a great day.
옷가게에서 일하며 영어 공부를 했던 동생 알리 씨도 지금은 누나와 같은 회사에 소속돼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I took medical terminology courses and I was able to work as
저는 주로 의료 통역을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학 용어 관련 수업을 따로 들었어요. 사실 회사에 취직하기 전부터 난민 통역을 도왔고 병원에서 통역을 하기도 했지만 정식 의료 통역을 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의학용어 관련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 씨는 과거에 영어도 잘 못하고 직장을 구하느라 고생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틈틈이 공부한 끝에 알리 씨 역시 이제 한 과목만 수료하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알리 씨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From my point of view is like the education is the best tool to improve your life here in the US.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국인들과 경쟁하려면 미국 대학에 학위가 있어야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미국 시골 지역에 정착했다면 대학 학위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메릴랜드주 도심 지역에서 살려면 학위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삶의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도 따르지만 그만큼 보람도 더 큰 것 같습니다.
타밈 씨와 알리 씨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기에 이렇게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Like I know a woman who is alone because she is alone. Many people they envy me.
혼자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난민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 부러워하죠. 동생과 같이 산다고요. 전 동생이 없었으면 공부를 마칠 수도 없었고 이 아파트에서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라크를 떠날 수도 요르단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알리 덕분입니다.
알 말리키 신남매는 지난 2013년에 미국 시민권을 땄고 이후 타밈 씨는 이라크 고향 마을을 방문해 가족도 잠시 만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서 이라크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알 말리키 남매. 소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I'm thinking about to have like educational degree in the US.
저는 지금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빨리 학위를 받고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큰 꿈은 미국에서 내 집을 갖는 건데요.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저는 다른 미국인들의 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 want to be a manager in the US because I hold several positions as an employee.
전 관리직 일을 하고 싶어요. 미국에 와서 여러 단체에서 일했지만 관리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사실 제 이때까지의 경험과 나이를 고려하면 관리직이나 감독직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이라크에서도 관리직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또 저는 대학 학자금 융자가 많은데요. 학비를 갚는 게 또 다른 꿈이고요. 마지막으론 저와 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뒤로 하고 미국에서 내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남매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low it, to blow i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low it?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have you been practicing your speech?
I've been practicing every day. I really don't want to blow it.
Oh, with that much practice, you won't blow it. Jason은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Jason, have you been practicing your speech? 너 연설 연습하고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Oh, definitely. I've been practicing every day. 물론이지. 매일 연습하고 있어. I really don't want to blow it. 정말 망치고 싶지 않거든. 라고 했습니다. 저도 Oh, with that much practice, you won't blow it. 그렇게 연습했는데 망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low it. To blow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have you been practicing your speech?
I've been practicing every day. I really don't want to blow it.
Oh, with that much practice, you won't blow it. Today's expression is blow, B-L-O-W, blow it, I-T, it, blow it. To blow it means to fail your opportunity of achieving something because of something you say or do. It simply means to lose an opportunity. To blow it은 기회를 놓치다 또는 망치다 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has been practicing his speech every day. That's because he doesn't want to blow it. And if Jason doesn't practice his speech, he may mess up. That's what he means when he says that he doesn't want to blow it.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연설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매일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definitely. I've been practicing every day. I really don't want to blow i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망치거나 기회를 놓쳐버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blow it. blow it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 really blew the interview by not answering the questions properly.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인터뷰를 망쳐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Way to blow it, Tony. Tony, 잘도 망쳤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o blow i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Jason, have you been practicing your speech?
I've been practicing every day. I really don't want to blow it.
Oh, with that much practice, you won't blow it. Let's review. To blow it. Blow it means to fail or spoil your opportunity of achieving something because of something you say or do.
기회를 놓치다 또는 망치다.
Blow it. Blow it. To blow i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9년 10월 16일) 오늘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에 있는 연방 정부의 무기고를 공격합니다. John Brown's body lies a-moldering in the grave. John Brown's body lies. 19세기 중반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노예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브라운의 이 하퍼스 페리 폭동은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800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존 브라운은 10대 때 잠시 양치는 일을 했는데, 당시 자신에게는 친절한 목장 주인이 자기 또래의 흑인 노예에게는 가혹한 매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브라운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브라운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품고 1859년 오늘 아들을 포함한 22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연방군 무기고를 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은 버지니아주 민병대가 신속히 하퍼스페리로 몰려들었고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포위됩니다. 존 브라운의 아들을 포함한 10명의 추종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는 체포돼 그해 12월 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의 행동은 결국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1978년 10월 16일 오늘 폴란드 출신의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3주 전 갑자기 서거한 교황 바오로 1세의 뒤를 이어 제264대 로마 가톨릭 교황에 선출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8세의 나이에 교황에 즉위하면서 20세기 최연소 교황이 됩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었습니다. 1920년 폴란드 바도비치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오늘 교황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교구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후 26년 6개월간의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1984년과 89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